자,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늘 11월이잖아요. 그리고 2일, 11월 2일 그래서 쓴 거예요. 그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사다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인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은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는 가운데 다윗과 바세바와의 관계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고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죄를 범하는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고 그것도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의 생에서 가장 어둡고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큰 범죄를 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들여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그의 생애 가운데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가운데 영웅으로 부상하게 만든 인물이에요. 골리앗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생애 가운데 바세바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던 그가 왕이 되고 이제 다윗의 이름에 흑역사를 만들어낸 인물. 바세바라는 여인입니다. 성경은 바세바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을 다루고 있어요. 이 다윗 왕의 죄는 세 가지 중대한 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죄는 이러한 방식으로 발전되어 나갑니다.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바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죄를 시작으로 그리고 그 임신 사실을 알고 그것을 조작해서 은폐하고자 해요. 그것이 실패했을 때 다윗의 욕심이 발전해서 살인이라는 죄까지로 발전해 나갑니다. 여기는 간음죄, 그것을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가운데 있었던 거짓말하는 그런 죄, 그리고 끝내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죄까지로 발전해요. 이게 하나의 패키지예요. 이 과정에서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내면의 갈등을 겪습니다.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그 10년간의 쫓김, 내 생명을 앗아가고자 하는 누군가로부터 추격당하는 그 고통, 그것보다도 훨씬 격심한 내면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종이 신음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죄책감과 양심이 가책 때문에 단순히 정신적으로 괴로웠을 뿐만 아니라 그게 거치지 않고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육체적인 쇠약과 무기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 기간이 한 1년 정도 지속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거룩한 변화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가운데 죄라는 요소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죄. 이런 죄라는 요소는 개인의 삶에서 기쁨을 앗아가고 우리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아주 방해해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폰이 몇 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한 3개 정도 합하면 한 600g, 700g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을 600-700g 정도 되는 어떤 무게를 왼쪽 발목에, 오른쪽 발목에 계속 차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여요. 운동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싱 선수들은 자기의 그 무브먼트를 빨리 있게 하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연습해요. 그것이 벗겨졌을 때 그 가벼움, 몸놀림, 그것을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일상생활에 모래주머니를 늘 차고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이 죄가 하는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는 무기력함을 만들어내는 요인이죠. 자, 그러면은 먼저 다윗의 범죄가 무엇이고 이 범죄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죄가 언제 일어났는지. 다윗의 죄는 바세바와의 간음으로 시작하는데 갑자기 내 간음해야지 이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팅이 있습니다. 죄가 발생하는 세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3000년 뒤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원리는 동일해요. 죄가 발생하는 세팅이 있단 말이에요. 그 환경에 내가 들어갔다 싶으면은 아차 하고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죄가 자리를 잡는가? 죄는 마음 놓고 있을 때 죄가 자리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겁니다. 다윗은 더 이상 사울 왕에게 쫓기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방의 대적에게, 그러니까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다윗에게 전부 다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재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시는구나. 부요와 번영에 있어서 막힘이 없습니다. 전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하고 1차 전쟁에 성공을 했고 또 2차 전쟁을 통해서 암몬의 수도인 라바만 정복하면은 전체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윗의 수중에 들어옵니다. 그러한 때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 나게 되면 우리는 전쟁이 나면은 수상이나 대통령을 움직이지 않죠. 국방장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벙커에 숨어있지. 작전 상황실에서 있지. 앞으로 전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프론트에 절대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고대 전쟁에서는 왕이 상징적으로 그 가운데 프레젠트, 임재합니다. 왕은 원정기에 군을 이끄는 실질적인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암몬의 라바를 정복하기 위해서 다시 전쟁 시즌이 왔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자기는요 안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죄는 세팅이 있다고요. 그 뒤 암몬 자손을 메가로 멸하고 라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요압과 군대가 싸우는 동안 다윗은 예루살렘 그대로 자리 이탈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우연히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돌멩이처럼 갑자기 돌멩이가 날아와가지고 나는 죄를 짓고 싶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팅이 있어요. 세팅이. 방치된 마음과 무질서한 삶의 틈에서 죄가 자랍니다. 2절. 저녁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에 일어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어제 밤새도록 넷플릭스를 봤다는 거예요. 저녁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그늘다가 그곳에서 보니 죄는 어떤 순간적인 강렬한 아무 원인도 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시간, 시선,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시간, 시선,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암몬 라바 성 그 현장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 예루살렘에 있을 그 자리, 시간, 다른 사람이 잠자기 시작할 저녁 즈음에 이제 마무리하고 곧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 그때 일이 났다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이 아닙니다. 나태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그 눈길, 그것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그늘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리, 시간, 시선. 아니, 목사님, 지금도 이 원리가 통합니까? 그럼요. 어떤 형태의 죄든지 이것은 원리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신의 자리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의 자리, 그것을 내가 이탈했다면, 그것이 없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 지키고 있는지. 세상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시간이 없다, 바쁘다고 그러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시청하는 희한하게 시간이 나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그의 눈을, 시선을 지키지 못한 다윗은 유혹으로 들어갑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3, 4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를 설명할 거예요. 욕망이란 단어예요. 욕망이 생기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욕망이 한번 자리 잡으면 그때는 힘들어요. 이런 원리예요.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 너 그거 봤어? 드라마 봤어?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가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듣습니다. 내가 볼까 말까 출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에피소드로 구성된 어떤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지금 밤 9시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를 믿는 거죠. 한두 개 보고 자야지. 딱 두 개만. 그리고 내일 두 개 이렇게. 그럼 드라마를 만드는 작가들이나 제작자들이 엔딩 타이밍을 절묘하게 끊는 절단 신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그 클립 행어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1편을 보고 2편을 보았을 때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놈이 왜 이 말을 했을까? 3편을 클릭할까 말까? 늦은 시간이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경우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95% 정도 3편을 클릭해요. 욕망이 자리 잡으면 욕망이 힘을 발휘하고 욕망이 상황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성이 아니라 논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감성이 주도해요. 그래서 3편을 클릭하면서 어떻게 합리화하는가 하면 내일 출근을 어떻게 하지라고 물어요. 근데 아주 욕망이 확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성적인 논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연차 휴가 쓰자. 이렇게. 아프다고 전화하지 뭐. 이런 식으로. 급속하게 감성이 이성을 지배합니다. 다윗은 벗은 여인을 보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왜요? 욕망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했고 그리고 그 시간에 그가 해야 될 왕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대신에 늦게 일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욕망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노라고 선언하는 것은 아주 힘들죠.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조사한 결과 이미 결혼한 유부녀입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시 말해서 타인의 아내이고 충성스러운 부하의 배우자예요. 평소 때 다윗이 우리아와 바세바와 함께 있는 어떤 연회장에서 보았다면 이러한 욕망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경계를 절대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욕망이 생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의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경계 표시를 무시합니다. 대부분의 죄는 무지 때문이 아니라 경고 표시를 무시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타인의 아내이며 충성스러운 부하의 배우자임을 알고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왜요? 욕망이 일단 나를 향해서 힘을 발휘한 상태예요. 일단은 힘듭니다.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무슨 말입니까? 구약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부정을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은 월경 후에 정결 절차를 마친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임기거든요. 여기서 생긴 아이는 다윗이 만든 거다라는 것을 성경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임신의 아버지가 다윗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월경이 끝난 바로 그 시점, 임신이 되는 그 시점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관계 지속이 아닙니다. 이례적인 행위예요. 책임의 무게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에게. 5절. 4절과 5절 사이에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 다음날이 아닙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고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아마 죄책감은 있었겠지만 지나갔다라고 생각했는데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루의 쾌락으로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해결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스바의 통보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갑니다. 남의 여인과의 성관계라는 그 사적인 행위가 지금 확대됩니다. 11장 6절부터 27절 전체는 그 이후의 스토리는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작하고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지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왕권을 동원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긴급히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이 죄악의 메커니즘을 나한테도 적용해보고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해보고 했더니 맞아요 이게. 두려우면서도 우리는 이 일을 은밀한 가운데 진행시킵니다. 자기가 지위가 없으면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상태로 시도하고요. 돈과 권력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것을 또 사용해서 해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남편을 불러오게 해서 자기 집에 가서 자도록 명령해요. 왜?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처리하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충직한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지금 전쟁 중에 전쟁터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안락한 침대에 잔다고? 그것을 거부해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첫날에 실패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고민을 하죠. 그 다음날에는 술을 먹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루를 더 죄를 연장시키고 13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욕망이 사람을 하루잡으면요. 그 일으키는 그 일들은 참으로 복잡하고 그리고 교묘합니다.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가 누구예요? 우리아예요. 그가 나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조작과 은폐가 실패합니다. 더 불안해지죠. 술로 이성을 마비시켜서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해서 그 아내와 동침시키려고 했더니 안 돼요. 얼마나 이 비열한 시도를 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사람이 그가 어떤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욕망이 이렇게 쑥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빠져나와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심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2, 3절 이 구절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가 품었던 생각, 우리아에게 했던 말, 모든 행동,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이러한 조작과 은폐를 시도했을까요? 잘못된 욕망이 일단 들어오면요.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은 생각과 판단에 왜곡이 일어나요. 두렵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것만 앞가름하기 위해서만 바로 그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바 뭐예요? 내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는 그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밀어냈어요, 내가. 그래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 진리까지도 거부하고 회피합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죄를 조장하고 더 깊은 죄로 끌고 가려는 어둠의 영이 미혹의 역사를 일으키죠. 자신이 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밤 사이에 다윗은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이전 같으면 결코 생각하지 아니한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죽여버리죠. 14절 15절 아침이 되니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 편지를 썼어요. 보암을 합니다. 왕의 인장을 찍어서 아무도 못 개봉하게 하겠죠. 그것을 지금 죽임을 당할 그 사람의 손에 들려서 전장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뭐 실수했네, 다윗이 잘못했네 이런 비난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10년 동안 피해 다녔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억울합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7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기도인데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지금 정확하게 다윗은 사냥당하던 자에서 사냥설계자가 됩니다. 피해자였던 다윗이 지금 가해자의 도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성공해서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제거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11장의 마지막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제가 묵상했을 때 우리아를 죽이려고 마음에 그가 결정했을 때 이 부분까지 다윗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죽었지? 그러면은 남편을 잃은 충직한 부하의 남은 과부인 그를 거두는 자비로운 왕으로. 마침내 그의 계획이 성공하고 일단락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성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적 관점에서는 판단이 다릅니다. 다윗의 욕망은 한 가정을 깨뜨리고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요압 같은 지휘관과 군사들이 동원됩니다. 그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요.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연출해서 완성합니다. 그 장례를 마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때 당시에 홀로 있는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취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허용되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태어날 아기를 자신의 아이로 합법화하여 정거를 임매합니다.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성공입니다. 그는 바세바라는 욕망을 성취했고 우리아라는 방해물을 제거했고 낳은 아이를 그 정거잖아요. 그것을 합법화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그의 범죄는 완벽합니다. 은폐되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것이 11장의 전체 결론입니다. 영화로 말하면은 감독이 계속 11장 내내 그 카메라가 다윗의 궁전과 바세바의 집 그리고 라빠 성에 왔다 갔다 하고 이 카메라가 여기 머뭅니다. 인간의 행위만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나레이터가 어떤 도덕적인 판단도 하지 않고 건조하게 간음, 임신, 기만, 살인, 결혼 이 사실을 쭉 나열해 카메라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1장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카메라 렌즈가 갑자기 위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으니 드러내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But the thing that David had done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시각에 was evil. 악하였더라. 사람을 속이는데 성공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때 나온 단어가 토브예요. 토브. 얼마 전에 박정 집사님이 설교하다가 이 단어를 썼는데 토브예요. 토브. 좋았더라.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움과 질서와 지혜가 들어가 있는 좋았더라. 그 정반대되는 그 개념이 라아예요. 라아. 그래서 구약에서는 라아가 나오면은 악, evil 또는 나쁨, bad 또는 재앙, calamity 이런 데 쓰이는 그 동사가 라아예요. 가장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단어죠. 주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라아였더라. 좋은 것과는 극단적인 반대에 있는 이 표현을 성경 기자는 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욕망이 힘을 발휘하기 참 좋은 시대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욕망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죄로 이끌고 있죠. 죄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로 이끌고 있어요. 뭐가요? 욕망이 힘을 발휘해서. 5년 전에, 10년 전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했던 누군가를 10년 뒤에 만났습니다. 보니까 얼굴이 다른 빛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10년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면에 하나님이 없이 공허해요. 말하는 표현도 보니까 달라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욕망이 힘을 발휘함으로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 서서히 밀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말,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 그 세계관을 반영하는 무언가의 대화 가운데 10년 전에 이 사람 안 그랬는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악행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지르잖아요. 뭐 법을 어긴다는 기관을 향해서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악행 범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면 지금 당장은 문제 없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부작용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안 읽고 지나가도 괜찮던가요?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저는 목회자로서 그 사람이 뭐 집을 사든지 뭐 자동차를 바꾸든지 뭐 어떤 거대한 성공을 하든지 간에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 사람. 기도를 소홀히 하고 주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그에게 느끼는 제 위기감은 그것입니다. 죄는 갑자기 우연히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치된 마음과 무질서한 삶의 틈새에서 자라요. 그래서 미묘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있을 때 서서히 춤투하죠. 시간 문제예요. 죄에 빠지는 것은. 주의 말씀을 내면에 두는 대신에 해이해진 마음에 나태해진 상태에 죄가 침투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이탈했을 때 죄가 들었을 틈새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기도가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실험하는 것이 있으면요, 시선이 어디 갔다가도 갈등이 생겨요. 시선에 갈등이 생겨요. 꼭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적인 어떤 부분에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뭐 물질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무언가 좋은 정보가 왔을 때에도 내가 보는 그 시선이 다르단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이탈했을 때 죄가 들었을 틈이 생긴다. 그래서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될 필요가 많이 생기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9편 11절.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똑같은 말씀. 시편 119편 11절. 11911. 11월달에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관련된 건 전부 11로 다 뽑아왔어요. 암송 구절부터 시작해서. 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가 욕망이 나를 지배해서 힘을 발휘하지 않게 해서 어떤 처방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잘못된 욕망 때문에 이 잘못된 욕망이 자리 잡도록 허용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이 계획이 디투어를 통해서 이렇게 쭉 시간 많이 낭비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영어로 try and error 그 뭐라고 그러죠? 시행착오를 많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그러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이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주님 경외하면서 내 삶 가운데 생기는 죄의 유혹에서 이기는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